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반 러버츠라는 26살의 청년에 의해서 몇 달간 반짝거리면서 한 부흥운동이 영국의 웨일즈의 한 고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은 하늘 저위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20세기 부흥운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1906년도에 일어난 인도의 카시아 부흥을 촉발시켰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이 방아쇠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26살 때 자기의 고향 로우골이라는 교회에서 일으킨 부흥운동이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다고 이 교회 사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 로버츠라는 이 청년은 12살 때부터 고향 땅인 웨일즈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 왔다고 그럽니다. 26살 때면 14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는 26살 때 셋 조슈아라는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 주제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주제가 다름이 아니라 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참 이상한 기도 제목이죠. 나를 굴복시키라. 이 메시지가 이반 로버츠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다음날 고향 땅 웨일즈 로우골 교회에서 이 청년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여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부흥운동은 몇 달 만에 사그러드는 약점이 있었지만은 그 부흥의 불길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 말씀의 기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반짝 타오르다 꺼져버렸습니다. 은사 체험들을 말씀의 바탕 위에서 받았다면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흥집회였습니다. 23년도가 이제 5분이 지났습니다. 저물었어요. 24년도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캠년장 교회에게 가장 절실한 말씀이 무엇일까? 세상으로 나가려는 내 마음이 꺾이고 주님께 굴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 또한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이곳 보스턴 땅에서 말입니다. 복음은 이곳 보스턴 땅에서 뻗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 보스턴입니다. 그리고 청교도 혁명이 살아 움직이는 이곳 보스턴 땅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나와서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3절 6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과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4년도 한 해 동안 캠년장 교회는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라는 표에 집중하여서 신앙생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뜨리고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우리가 굴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이 뭡니까?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 자는 바로 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한다는 원칙으로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신약에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구약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인간 역사에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집단적인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단적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내 주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굴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과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뜨리라고 했는데 이론이 도대체 뭡니까? 띠오리, 영어로는 띠오리, 법칙입니까?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원칙,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은 모두 다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일수록 삶의 원칙이 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나의 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삶의 원칙이 너무나 강해서 그것을 변경할 수가 없는 철칙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고수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 시절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형제의 죄를 일곱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지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까? 일곱 번 하리까? 일곱 번 정도면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 정도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까지는 용서하는데 형제가 여덟 번째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은 참 크지요. 단 한 번도 이웃의 실수를 용서 못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날 이후로 딱 안 봐요. 저 사람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대요. 어디 가요? 지옥 가지. 그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그래, 그 정도면 훌륭하다고 칭찬하셨던가요? 아니지요.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면 좋은데 중간을 넘어서니까 이렇게 탈이 났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설정해 놓은 삶의 원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였기에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께 요구하던가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우리의 현재의 믿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지요.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들이 설정해 놓고 있는 우리의 삶의 원칙, 일종의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모두 부수고 더욱더 높은 그리고 깊은 삶의 원칙으로 갱신되어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바로 그 원칙이 그의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요만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원칙이나 원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철칙이다 하면서 고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원리나 원칙을 너무나도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원칙을 고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세워놓은 그 원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시 원칙을 잠재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원칙과 원리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내규를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원칙을 교회가 세워나가야 합니다. 조만간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교회 내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 헌법과 정치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내규를 통해서 교회 일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원칙과 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 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잠시 잠재워 둘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리와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원리와 원칙을 섬기는 자들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원칙과 원리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영적인 우매함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원칙과 원리를 합리적으로 잘 세우고 세운 원칙과 원리를 잘 지켜나가려고 힘씁니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세운 원칙과 원리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합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입니다. 싸우고 깨우지고 갈라지는 교회에 예수께서 계실까요? 천만에 안 계십니다. 교회가 싸우다가 둘러 갈라지는 교회에 가보면 서로 주장하는 바가 주의 뜻입니다. 싸우고 갈라진 교회에는 자기의 주장이 주님이지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예수의 뜻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원칙, 자기의 원리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어두운 자들이 지상 때문에 종래에는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집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는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툼과 분쟁으로 갈라지는 것은 큰 이슈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의견이 갈려서 싸움과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서 아주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굴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이 고정관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싹 사라지면 좋은데 우리는 우리가 살던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고정관념은 그냥 사라지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데 고정관념이 그래 쉽게 사라지나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이런 고정관념, 사회적으로 옳다는 가치관 위에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찾아내어서 내가 깨뜨리고 부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신뢰하는 것인 것을 나타내는 이러한 실제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작은 로프를 사용해서 선체 코끼리의 뒷다리를 나무에 묶어둡니다. 그 로프는 성체 코끼리가 한 번만 힘을 쓰면 그냥 끊어질 정도로 약한 로프인데도 성체 코끼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도망을 가지 않는다네요. 더 나아가서 성체 코끼리는 그 로프를 끊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코끼리가 워낙 착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코끼리가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성체 코끼리는 아주 어린 새끼 시절 때부터 뒷다리를 묶어서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여러 번 용을 쓰지만은 그 작은 가느다란 로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끈으로 묶고 키운다면 코끼리가 성체가 되어서도 자기는 이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또 여기에 묶여 있어서 끊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사람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작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예전에는 유대주의, 유대교에 심취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의 눈으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여야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바뀝니까?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의 고정관념, 그의 고집이 꺾여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책망하셨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가시채 뒷발질을 하고 있구나. 가시채가 뒤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계속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나요? 발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고 피가 나지요. 그러면서 왜 발에 통증이 있고 피가 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바울이 그때까지 했습니다.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를 사로잡고 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의 장로된 관념, 유대주의를 바울에게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를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비로소 바울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굴복되어야 할 점은 내 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탐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세속적인 욕망이 완전하게 끊어지고 사라지면 좋은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지요.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때문에 그릇 행하여 우리 주님을 뒤에 두고 내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욕망, 탐심은 다양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명성을 얻고 칭찬을 듣고 높은 자리에 나아가려는 야망 말입니다. 대형교회를 만들어서 목회에 성공해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목사들의 야망입니다. 저도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야망을 가졌어요. 그러다 한때 얻어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렸지요. 몇 년을. 그걸 굴복시키는데 세월이 꽤 걸렸습니다. 주님께 영광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야망과 욕망도 우리 주님께 굴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런 내려놓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원함, 바람이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에 있을 십자가 지는 일을 피하는 일입니다. 시시각각 억제오는 십자가 형틀의 고통, 예수께서는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욕망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건 위대한 굴복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것을 하라고 명하시기에 내 뜻과 의지와 바람과 욕망을 주님께 굴복시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드릴 때 그 희생이 빛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세속적인 성공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은 날 보고 세속 직업 버리고 내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라고 하신다. 또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라고 하신다면 내가 굴복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가 보장된 길을 버리고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굴복시켜 주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이런 소리를 들려주신다면 내 뜻을 세워서는 안 되지요. 우리 종이에요, 종.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예수는 내 삶에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예수께 할 수만 있으면 불복하고 싶으셔요. 불복, 굴복이 아니고요. 불복.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너희는 나를 주라 하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는 중세 독일 리 백이라는 교회 낡은 벽에 붙어져 있는 작자 미상의 유명한 시의 한 귀절입니다. 나의 순정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순정함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는 주님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가리 방은 주님이 높아질 수 없잖아요. 아마도 우유 서서설 먹여서 그런가 봐요. 들이받는 거. 예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굴복해야 시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변화되었으나 아직도 육신세계에 살고 있기에 여전히 우리의 욕망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뭐예요? 부채질해요. 그러면 그 불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사울의 장남 요나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이 죽고 나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태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가 시골 땅인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았을 때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알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요나단이 다윗을 제거하지요. 자신의 출세가도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 권력은 자식과도 안 나누어요. 권력은 권력, 세상 권력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2인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용규 선교사가 쓴 제목이 바로 책 제목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구약의 인물 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배워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나를 굴복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거친 돌들이 스르륵 녹아서 사라지나요? 결코 거친 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야 굴복되게 되나요?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을 능히 부수어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내 안에 있는 이런 강력한 진지들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고정관념도 부수어버립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의 원칙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고집도 꺾어버립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욕망과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들도 모두 녹아 없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그 능력은 우리들의 현재 바라고 있는 세속적인 소원도 또한 우리의 뜻과 의지도 주님 앞에 굴복시켜 버리게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그 진지들이 폭격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 진지들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지는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강력한 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폭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지가 무너집니다. 성령의 능력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런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간구 해보셨습니까? 밤을 세워가며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면서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진지들을 괴멸시켜 버리십니다. 한 해 동안 캠년장 성도들 하나하나는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나를 굴복시키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캠년장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도 말입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를 굴복시키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1년 동안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의 뜻에 반항하는 내 마음을 꺾어주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어디서 말입니까? 이곳 보스턴 땅에서 말입니다. 보스턴 땅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참 중요한 땅입니다. 왜 보스턴 땅이 그리 중요하냐고요? 미국의 정신, 미국의 영성이 시작된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 땅은. 복음은 이곳 보스턴 땅에서 미국 전역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정신, 청교도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이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나와야 함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성이 판을 치는 이 답답한 이 동네에 성령의 능력, 또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영성이 온 땅으로 뻗어나가야 할 이런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캠년장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아멘. 우리 50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만의지하고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좋은 아침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각자의 개인적인 간구나 소원들을 기도 제목을 써서 봉헌하는 시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기도로 적어도 두세 달은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2004년도에 간구와 소원을 써야 했기에 기도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12월 30일 되기 한 두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는 것을 영감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기도로 준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 적어서 봉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또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냥 그것도 그냥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해요. 기도 없이 해놓으면 그 미신이에요. 정말 두세 달 정도 기도해서 성령의 움직임 속에서 뽑을 때 그게 막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준비가 안 되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한 10월 달부터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제비를 뽑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캠년장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캠년장이 되었으면 좋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한번 같이 준비해 봅시다. 참 그거 하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제 아들도 그 꼬맹일 때 그때 얘기했을지 모르겠다. 광고 시간인데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걸 뽑았어요.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걔가 그 말씀 받고 나서부터 아니 그 애는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걔인데 용돈을 많이 줬어요. 이야 그렇게 애가 말씀 진짜네.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 카드를 기도해서 받을 때 일어나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뽑을 보궐선거할 때도 기도하고 뽑았어요. 이런 은혜가 캠년장 교회는 성령이 이렇게 흐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단기 선교팀 그 떡국떡을 12시에 이렇게 점심때 먹기로 했는데 먹고 팀워크를 다지려고 했는데 이 코비드 문제 때문에 캔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 독감이나 코비드 감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예년에는 또 이게 두 줄로 서가지고 1대1로 탁 돌아가면서 다 덕담을 두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코비드 위험이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덕담을 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렇게 중앙에 나와서 이렇게 서서 한 사람 한씩 돌아가면서 이런 과정도 한번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이 광고는 끝이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부르면서 영광송 부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
형성되어 있는 이 진지들, 고정관념이나 이 고집, 아집, 또 교만, 편견 이런 걸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너무너무 강력해요. 이 진지들이. 이거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굴복시켜달라 기도할 때 주님이 뭘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깨어집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2024년도 우리 캠년장 성도들 하나하나에게다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제창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굴복시키소서. 좀 더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나를 굴복시키소서. 아멘.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하심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 캠년장 여러 지체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